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에 도착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르비딤은 시나이 반도의 역삼각형 모양 중에 그 아래 꼭지점 근처에 시내산, 호렙산 근처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이제 불평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반석이 바로 신약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인 이 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쳐서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이렇게 뒤에서 공격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이 전쟁에서 이제 모세의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서 아예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는 아예, 아말렉이라는 민족 자체를 아예 씨를 말리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러한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다시 하나가 또 계시가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 닛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신다, 나의 승리가 되신다,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약 교회에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교회를 함께 이루면서도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문제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닥친다는 것, 마귀의 위협이 있고 또 약한 믿음으로 인한 그 의심이 있고 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을 받고, 또 영적 전쟁들이 이제 우리에게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뒤처지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 같이 바짝 붙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한 교회로 나가면서도, 뒤에 이렇게 뒤처져서, 그렇게 나가게 될때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 이제 그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18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전에 돌려보낸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더라. 이렇게 해서 게르솜과 그 엘리에셀이라는 두 모세의 아들, 이제 이드로에게는 손자죠. 이들을 데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르니 거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더라. 그래서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 이드로라는 이 사람은 다른 이름이 호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밥. 또이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 18장 1절, 민수기 10장 29절 이런 곳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드로가 이렇게 왔을 때 모세가 이드로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론 이제 자기 아내 십보라, 자기 아내와 또두 아들들 앞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가족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뭐 이러한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쫙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간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18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고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는 파라오와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약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지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와서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들을 베푸셨는지,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이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과,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을 그랬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인데,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부로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밋밋한 생활을 하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그러한 역경들,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다 듣고 이드로도 주님을 찬송하고 희생제사도 이렇게 같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다음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으므로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온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냐 하니,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내게로 와서 하나님께 여쭈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니 내가 이 편과 저편 사이에서 재판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보니까 모세에게 하루 종일 백성들이 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 송사들을 가지고 와서 탄원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걸 좀 봐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고려해 주십시오. 하고 모든 백성들이 와가지고 줄을 서서 그렇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모든 문제를 다 모세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판결을 바라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17절에 보니까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아니하도다.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것이죠.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다 분명히 지칠이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우니라.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아무래도 이제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많겠죠. 연륜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은 금방 백성도 지치고 모세도 지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것을 알고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대는 또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그들을 백성 위에 세워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오려니와 작은 문제는 다 그들이 재판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짐을 질 터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드로가 충고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수백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 모세 한 사람에게 와서 자기들의 그 재판과 어떤 상담과 조언과 이런 것들을 요청하니 모세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게 지칠 시스템이고 백성들도 이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기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면 자기 송사는 언제 이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낙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세가 이러한 상담을 이렇게 혼자서 진행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어쨌든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데리고 나온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닥치니까 그냥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한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 이드로가 이러한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충고의 요지는 리더십 분산해라. 혼자 다지고 있으면 어렵다. 리더십을 분산하고 그리고 권위를 이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법원이거든요. 법원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재판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하급 재판과 하급 재판소와 상급 재판소를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하급 재판소에 맡기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오면 모세가 해결해라. 상급 법원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는 것이죠. 대단히 지혜가 있는 그러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18절 24절에 보니까 자기 장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행했다. 이렇게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약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충고의 원리입니다. 충고의 원리.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여기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조언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고자의 상태가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너희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지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조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사랑 안에서 충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영적이어야 돼요. 그 순간에. 만약에 내가 충고를 막 하고 싶은데, 아유, 저래서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 안이 그 지체에 대한 어떤 짜증이나 원망이나 또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우월감이나 저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어때요? 그러면 조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원칙이 지켜져야만 교회에서 정상적인 이 지체들 간에 정상적인 그 조언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영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입이 근질근질하고, 누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를 교정해 주고 싶어서 안달인데, 사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안달하고 있는 이 사람도 별로 영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안달이 나가지고 그걸 얘기해 주고 싶어 가지고 그걸 꼬집어서 막 자매 그렇게 하면 되겠어, 형제 그렇게 하면 되겠어 해가지고 그거를 막 교정해 주고 싶어서 안달인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럼 교회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행여라도 어떤 지체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는 먼저 나 자신을 살펴서 내가 정말 영적인지, 내가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시기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우월감에서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 건지, 잔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진실한 형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정말 전하고 싶은 건지를 잘 판단해서 후자일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영적인 너희는 그랬죠. 두 번째, 온유한 영으로, 온유의 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온유의 영으로. 그러니까 충고하는 그 태도가 건방지거나, 충고하는 태도가 강압적이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인 일을 행하고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바로잡기 원한다면, 내가 영적인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말투로, 온유한 태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즉, 스스로를 또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드로는 지금 충분히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의 그 모든 간증을 했을 때, 11절에서 이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알았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그 지금 주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큰 분이라는 것을, 이 간증들을 통해서 내가 더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12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드로는 충분히 영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드로는 온유의 영으로 지금 모세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9절에서 이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그리하라고 명령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온 백성도 자기 처소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위이기 때문에, 모세가 사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장인의 권위로서, 아, 이복의 사위,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 강압적인 말투와 고압적인 자세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푸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내가 이렇게 지금 조언하니까 모세 사위여,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확신이 되면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지금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모세가 이러한 모든 조언을 받아들이고 충고대로 함으로써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백성에게도 유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지금 한 개인이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그 여정, 광야 생활의 여정, 그래서 마침내 주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이 자신의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정복해가는 그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싸우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신약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여정과 대단히 유사하다. 지금 우리가 그 맥락에서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지금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6장에 와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오순절 사건이 3장에서요. 사도행전 이제 6장이죠, 6장. 6장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서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보니까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렇죠. 교회가 이제 점점 양적으로도 이제 팽창해가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리스마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100%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에 지금 출신 성분이 두 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순수한 유대인들과, 그렇죠? 순수한 유대인들과 또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을 쓰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알력이 생기면서 뭔가 이권에 관계된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날마다 배급을 줬는데 그리스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이 이제 그 배급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지금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그 리더십을 분산하면서 권위를 이양하고 정비, 체제를 정비해가는 것처럼 신약 교회에서도 이제 사도들이 이 모든 늘어나는 성도들을 다 일일이 돌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집사들을 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있는 대로 그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이제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필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